22조 보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시죠? 창세기 8장 21절인데 여러분들 다섯 가지 솔라 아십니까? 5대 솔라. 처음은 뭐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뭐 은혜 혹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 그래도 좋고 은혜라도, 은혜라고 먼저 말해도 좋고 어쨌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솔라를 가지고 우리가 5개월 동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적 부패, 다섯 가지 그 5대 교리 아시죠?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전적 무능력, 지금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와 관련해서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자, 22조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성신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껴안고 그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절반의 구주이실 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껴안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은덕들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시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면서 그분에게 연합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한 은덕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그것들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넉넉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웨슬리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참 좋은데 하이델베르크 응답도 참 좋은데요. 이 칭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도리와 관련해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 참 제가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2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게 함을, 의롭다 함을 받는 이 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확보되어져야 돼요. 먹으려고 나왔는데 먹을 음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의 내용이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공의의 요구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상, 공의의 만족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공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대신 공의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21조 그리스도의 속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먼저는 우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이 죄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카드빚을 수억 원 졌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용서해 못합니까? 용서해 줄 수 있죠, 그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뭐 논 팔아 밥 팔아 하든지 아니면 뭐 새 타임을 뛰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속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다 만족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22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지 신앙 고백서는 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우리는 우리와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성신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성신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이론문답 65문에도 물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20항으로 가보시면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0항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죠? 성부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나가시다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은 성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때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21항 지난주에 살펴봤던 21항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누가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21조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다음에 22조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발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50이 됐는데 중국의 이제 그 장난감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중국 그 장난감 회사 한 3위 정도 되는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켄싱턴 지리산 호텔에 갔다 왔어요. 원래 이제 이랜드 이사였는데 그래서 거기 목사님 참 좋던데 밥값도 6천 원밖에 안 하고 하니까 가보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켄싱턴 호텔로 이제 다 초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지불을 했다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갈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가겠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왜 손 안 들었어요? 아, 제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상태에 있는 한, 켄싱턴 호텔에서 주는 위로와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뭐, 저도 이제 허리 운동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사람들 이야기 하는데, 그거 한 번도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게 왜 좋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 객관적인 혜택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께 되거든요.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아무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놓으셔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내적인 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객관적인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 즉 책임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시는, 대신 수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타율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활성화 시킨다. 우리 컴퓨터에서 활성화라는 표현들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100% 활성화 시켜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회개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데 그리스도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은덕을 함께 붙든다. 여기 보니까 껴안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껴안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유로 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껴안고 소유로 삼고 찾고 구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2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분투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택을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는 물론 진술할 때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한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든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는 물론 했는데 실제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섯 가지 솔라 중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면 그분을 껴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택들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바짝 긴장을 한다 그래요. 자녀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 이유는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여자 얻어서 사는 게 꼴사나워 보여서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왜 긴장하지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냥 몇 년 산 그분한테 다 넘어갈까 싶어서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 결혼 연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고 만약에 이혼하면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일로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우리의 소유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배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을 떠나서 죄인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담을 떠나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만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로, 유일한 생명의 통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무언가 보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절반의 구주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벨직 신앙 고백서 22조에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죽일 때 그들이 걸었던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범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분 안에만 모든 은택이 있는데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깨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신성모독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날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 교단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은 제일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합동 측에도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최종적인 그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확정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확정되는 최종적 칭의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 생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주장들이 왜 설득력이 없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자해졌다는 것입니다. 방종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군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 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개신교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닌가.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약적 율법주의를 강조해야 된다. 당신의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긴 했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최종적 칭의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리가 그러면 대충 하겠습니까? 절대로 대충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적 율법주의를 강조했을 때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22조의 내용을 봤죠. 그죠? 모든 구원의 은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든지 없든지 두 가지만 있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또 무언가 보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속하는 것이지 은혜와 율법 그 사이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거죠.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방자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성격이 잘못된 거죠. 믿음은 선물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토마스 구딘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절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느슨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자기를 드러내고 헌신하는 분투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막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칭의의 채널로 왜 믿음을 사용하셨는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또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건네받는 손으로 이 빈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물건을 받는 손의 역할처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와 하여금 손을 내밀어 받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빌려다가 구원을 얻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신세지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신세지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이런 성격의 것이라고 하면 칭의와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칭의와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들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 그 어떤 경건, 자신의 어떤 체험 이런 것들 안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자체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도. 여기 잘 설명했죠? 22조에서? 그렇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그냥 전가받는 손으로 이렇게 내가 건네받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근거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때요? 부침이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날 믿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뭐, 오랜 기간도 영적 침체 상태에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수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너희의 믿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죽을 때 생겨나요.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 죽어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죽어야 실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면 내 믿음마저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에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역할은 믿음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부터 그리스도에게 옮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벨지 신앙고백서 22조에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껴안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그냥 껴안는 도구일 뿐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공로로 간주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 전가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의는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로서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은 칭의의 작인 즉 효력 있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는 원인적인 의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것은 믿음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만 설 수 있는데 우리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그 중간에서 왜 성화는 빼버리고 왜 바로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왜 바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을까요? 그 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세요. 환란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결국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화는 영화의 상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디로 가요? 영화로 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화를 가르쳐서 근본적 성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미래적인 일로 남아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따놓은 당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정도로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성화의 정도나 열매의 크기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교 이전에 교장을 지냈던 피터 릴백이라고 하는 분이 칭의와 성화를 설명할 때 칭의는 여러분들이 쓰는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화는 그 반대편 손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손은 뭡니까? 칭의의 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화되었는가의 정도,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가의 정도를 가지고 칭의를 판단하면 100% 실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믿음의 성장의 정도나 열매의 정도를 가지고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자비만을 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존스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침상 한쪽 편으로 누워서 막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왜 우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지었던 죄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붙들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해결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비와 전적인 은혜와 궁휼을 드리는 방법 이외에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설명할 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잘 믿지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제로 인간이 죄인이다. 맞다. 인간이 죄인 같다. 자녀도 키워보니까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정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죄인됨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붕괴하는 언뜻언뜻 생겨나는 인간의 죄성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어떠함을 너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을 정말 절감하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저 다른 것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였던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뭐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정말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믿음의 내용과 성격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인간 스스로는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100%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손까지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정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만 의탁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껴안고 그분만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